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16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3장인데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베델에 가서 단을 쌓은 이야기이고, 5절서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본문 말씀 읽으셨으리라고 믿고, 아니면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리라고 믿고, 본문 대독은 생략합니다. 먼저 1절서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은 이야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내를 되찾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남방을 거쳐서 베델로 올라옵니다. 3, 4절을 보시면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먼저 어디로 갔다고 하는가?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단을 쌓았던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 말씀의 초점은 베델과 아이가 아닙니다. 장막과 단입니다. 장막과 제단입니다. 왜냐하면 장막과 제단은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단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장막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장막 텐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나그네와 개개 삶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했을 때 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12장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신의 꾀와 재간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에게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했을 때 단을 쌓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막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의 궁 옆에서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다시 장막 생활로, 다시 얘기해서 나그네와 개개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1절서부터 4절까지 짧은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 잘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따르면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기에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무작정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3장에 따르면 믿음의 삶은 또한 단을 쌓고 장막에 거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단을 쌓고 장막에 거하는 삶.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애굽에 들어가 지낼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면 곧 단을 쌓고 장막에 거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일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단을 쌓고 장막에 거하는 삶입니다. 늘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삶, 언제 부르시더라도 이동할 준비를 하고 단순하게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때 비로소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평소에 예배를 게을리하고 세상에 파묻혀 살때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다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도 모르게 살기 위한 본능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같이 애굽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면 단순한 삶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복잡다단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믿음 생활의 초기 시절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곧 우리 각각의 베델로 돌아가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또 가나안 땅 처음 들어왔을 때 주님을 예배했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서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분주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단순한 삶을 살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5절서부터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목초지와 물이 제한된 곳입니다. 5, 6절을 보시면 계속 늘어나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모두 먹을 풀과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론 예전에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축이 많지 않았을 때는 없었던 일입니다. 소유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화목했었는데 소유가 많아지자 분쟁이 생긴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곁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브라함과 롯의 세력이 너무 커진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자신이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취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기에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를 잃은 롯을 데리고 살았기에 얼마든지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자 눈의 초점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맞춰져 있는 롯은 베델이 있는 산에서 내려다보면서 물이 풍부한 요단강 평야를 봅니다. 남쪽으로 사해에 이르는 이 지역은 푸르고 비옥해서 마치 물된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수로가 잘돼 있어서 비옥한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도리상 롯은 나이가 많고 자신을 선대한 삼촌께 먼저 선택할 권리를 드려야 했지만은 또한 소돔 사람들은 악해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인 것을 알았지만은 롯은 이기적이고 죄된 마음에서 비옥한 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요단 평야를 먼저 택합니다. 그 결과 롯은 12절에 나와 있듯이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소돔 근처에 이르러 살게 되고, 나중에 14장을 보면 악하고 죄인이 많은 도시인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다시 12절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롯이 평야를 택하여 떠나자 가나안은 자연적으로 아브라함 것이 됩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헤브론 지역 마므레라 하는 마을에 상수리나무 숲으로 장막을 옮겨서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5절서부터 1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선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물론 첫째 교훈은 우리는 롯을 닮지 말아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롯의 문제는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눈을 들어서 요단 평야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롯의 문제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 평야의 장점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된 동상 같은 요단 평야에서 앞으로는 기근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으로 피난 갈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문제는 요단 평야의 장점만을 보고 단점은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요단 평야의 장점 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장점만을 보고 단점을 보지 못한 것. 다시 말해서 소돔 사람은 악해서 여호와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부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잘 보면서도 가장 일차적으로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지 않은 것이 롯의 문제였습니다. 소돔과 소모라 성 근처로 옮겨가면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 그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육적인 유익에 눈이 팔려서 영적인 위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유익에 눈이 팔려서 영적인 위험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기를 거부합니다. 그 좌합을 택하면 주일도 성수주일 할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주기에 그 좌합을 택합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신앙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너무나도 잘생겼기에 집안이 좋기에 돈이 많기에 그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쪽으로 전공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살아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쪽에 좌합이 많기에 그 전공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공학. 또 의사인 경우에는 성형수술 전공. 땅을 파는 일, 땀 흘리는 일 하기가 싫어서 증권 투기하고 땅 투기하고 복권 투기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면 자신이 무엇을 하건 공부를 하건 좌합을 잡건 결혼을 하건 사업을 하건 자녀를 키우건 무엇을 하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것을 방해하지 않을 때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나와 가족에게 아무리 큰 육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방해받는다면 가차없이 물리쳐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고 필요 이상으로 양과 염소를 키우지를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넓은 집을 살려고 하지도 말고 필요 이상으로 비싼 차를 사려고 하지도 말고, 필요 이상으로 비싼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과 14장, 그리고 나중에 롯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고, 롯을 닮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롯을 닮아서는 안 되겠다. 둘째 교훈은 우리는 대신 아브라함을 닮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9절에 나와 있듯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해야겠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이 어떤 선택을 하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 일을 꾸미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사무엘하 15장의 다윗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쇄도하는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망명길에 올랐을 때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레위인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나타납니다. 다윗과 같이 언약궤를 메고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권을 찬탈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제사장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두 대제사장의 충성을 칭찬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은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를 믿음으로 행하리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때로는 삼촌과 적법한 왕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술수에도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은 지속적인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요, 또 불안과 초조의 연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자 롯이 요단 평야를 취하여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십니다. 12장에서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여기 13장에서는 너 자손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주리라고 하십니다. 12장에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는데 여기 13장에서는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땅의 티끌을 셀수 있으면은 네 자손을 셀수 있으리라고. 물론 땅의 티끌 셀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네 자손을 셀수 없이 많게 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어진 삶을 잘 받아들이고 남을 선대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12장에서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더 확인시켜 주시고 더 확대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비밀은 딴게 아닌 겁니다. 세상의 것을 버릴 때 신령한 것을 얻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비옥한 땅을 포기했을 때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세상 나라를 포기하셨을 때 하늘 나라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하신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을 잘 압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쫙 나열한 후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땅에 사는 동안은 받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살았지만은,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 축복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어떤 근거로 약속하신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그 증거를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축복은 지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썩어 없어지는 육적인, 현세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요단 평야가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축복은 영적인, 영원한, 신령한 축복입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몸이 영체를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기쁨과 평강과 자유 가운데 살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며 초조하며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평강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이기적인 선택을 통해서 롯을 가나안으로부터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롯을 떠나게 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즉 교회에서 성도들이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데리고 살던 롯의 후손들은 조만간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덕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이제 자신들이 부하게 되면은 롯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를 떠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산과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단을 쌓으며 살면은 단순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롯과 같이 평야의 집에 거하며 애굽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곧 편안한 삶,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삶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자손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모압 족속들과 암몬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같이 살수 없어서 가나안에서 자기 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구원의 반열에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자기 발로, 자기 의지로 구원의 축복을 차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취해서 사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장막을 치고 그에게는 단순한 삶을 살며 단을 쌓고 늘 예배를 부르며 여호와를 부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 롯과 같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서 영원불변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개인이나 교회의 삶에서나 누구와도 다투지 말고, 다투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누구와도 다투지 말고 늘 형제자매를 선대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지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